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주권을 신뢰하라.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보인 세 가지의 반응. 거부하고 달아났던 요나, 또 왜곡하고 부정했던 사울,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신뢰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따르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뢰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인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위를 해제하고 지금은 이런 권위가 세워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불변하는 진리란 없다라고 외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마치 이 말은 박물관에 박제되어야 될 이런 말이지 현재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저서가 있는데 그 책은 좀 의미가 깊고 쉽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모토는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좋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뭐 엄마가 왜 그래 그러면 왜 엄마 이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마음 세이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은 애들은 그래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 다 고개를 흔들고 이거는 unfair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 이것이 곧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즉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그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칼빈의 그 튤립으로 5대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 있습니다. 또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 종목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가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감히 너희들이 누군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또 자신의 능력도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십니다. 또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한다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이 아더핑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규범에 따라 사랑하신다면 사랑의 그 조건을 따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그 사랑하는 그 규범 아래에 계시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규범 아래 계신다면 그분은 주권자가 아니라 규범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특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의를 사랑하시는 이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조건이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시는지 압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내어 맡김과 복종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성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항복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신뢰 관계를 이뤄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외웠던 그런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잘 인용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믿습니다. 그렇죠? 저 말을 믿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다가 받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저렇게 했는데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아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 그러나 반드시 예스가 아니고 노라도 응답을 하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좀 위로가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나 마땅히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구했지만 여러분 결국 찾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받지 못하면서도 지금도 계속 혹시 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끈질기게 더 나아가 필사적으로 두드렸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러 그분께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 어떨 때는 혼란과 실망 속에서 몸부림친 경험이 다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하영 씨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추론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 우리가 찾으면 주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서 발견된다.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는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그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공식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문제가 있나? 기도하라 그러잖아.
구하고 찾는 대상의 문제가 있나?
대상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어디를 두드리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엉뚱하게 받아들인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내용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드려야 할 내용이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저기에서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가 정답인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자,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한 뜻이 모든 기도의 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 뜻을 쫙 나열해 놓고 기도하고 난 후에 마무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뜻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아주 자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기도의 효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져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리스트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 사인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인하셔야 그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쫙 써놨는데 그거를 구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하고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내용이 그 예수님이 하실 걸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하고 있나. 그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뭐 열어도 하니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동기, 즉 인간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끝없는 열망과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목이 말라 물을 마셔도 마셔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갈증은 더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우물가에 와서 물을 가져갔지만은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명의 남편을 가져봤지만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의 원인은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명의 남편을 갈아봐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갈증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가 바라는 남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키는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여섯 남편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고 그 물 맛을 맛보았을 때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갖지 못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여러분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의 선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때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라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거는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찔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저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본받을 것인가 본받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뿐만이겠습니까? 자녀에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자녀가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적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짐을 챙겼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정신이 지금 아득합니까? 너무 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역경의 삶 가운데서도 그 집을 떠났던 것보다 가장 끔찍했던 사건은 이삭을 죽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가 자라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겪어보라고 마련하신 모든 시련을 견뎌내면서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나지 않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왜곡하거나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자기가 정말 생명보다 아끼는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도대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무엇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무언가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살면서 원하는 보상을 받고 살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원하는 어떤 자식도 낳고 뭐 그러고 살았는데 모세는 120년을 고생고생하다가 고지가 바로 저기 앞인데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해 기대했던 보상은 간 것 없고 하나님은 그대는 여기까지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안에 무언가가 살아있었기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신뢰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고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그 여기까지를 따를 수 있었던 모세의 마음에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을까? 또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에 내포된 험난한 현실의 삶을 부인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안에 또 무엇이 살아남아 있었기에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끝까지 좁은 길을 걷는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반드시 뭐냐?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각자 안에 지금 어떠한 대답을 내렸을 줄 믿습니다. 그 무엇은 다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 일을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때 그 무엇은 어쩌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저는 뭐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지내오면서 제 마음속에 무언가 계속 살아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도 했고 버리게 할 수도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새삼교회가 시작한 지 13년이 됩니다. 그 사역의 13년의 세월뿐 아니라 저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볼 때 결론은 저의 고백은 그분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 김 목사님의 삶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지니고 있었던 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워버리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질 때마다 그 삶이 만만하진 않았지만 그 만만하지 않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단단하게 만드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 13년이 흐르고 난 지금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원했던 선보다는 그 당시 이해가 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좋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좋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좋다 혹은 비교가 안 돼요. 어쩌면 최고의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개런티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김 목사님이나 저가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망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감사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열망이 있다면 가까운 우리 자녀들 또 형제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하는 구함입니다. 또 새삼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구함입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은 주님 부르심을 받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날에 합당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구함입니다. 또 저희 자신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한 구함이며 주신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구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이루어지지만 그 말에 억셉트가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하나님과 시비가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 시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무가 돼서 항상 우리가 덫에서 허우적거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고 이런 혼란이 교회도 심각한 문제를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깊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는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렇다면 이러한 때 누가 알곡이고 쭉정이인가를 구분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과 30절에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더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곡식과 함께 뭐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돼서 가라지가 눈에 보인다고 즉시 뽑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언제 뽑느냐 추수할 때가 되면 함께 자라게 두라는 말씀은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둔다시는 말씀 심판 때에 추수꾼이 먼저 와서 가라지를 거둬서 불 속에 집어넣고 곡식은 다듬어서 곡간에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다 곡식이라고 알곡이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건물 사용에 제한을 받으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 동안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면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 교회 예배가 전과 같이 될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예배에 저희 어머니가 참석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에요. 85 생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해서 제가 점심을 그래서 특별한 메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치는 말이 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니까 어머니에게는 점심 식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말이 스치냐면 네가 그래 니네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동생들도 뭐 전화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엄마 누나 엄마 생신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전화들도 오고 뭐 이래 그랬을 때 느끼는 말이. 그럼 니네들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생신을 잘하고 그렇게 해피하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꼭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지금 코로나에 핑계 대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 세계 사용에서 우리의 교인들과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적한 그런 합당한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하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자신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역경 가운데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 믿음을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사도 없고 이런 세상에 또 여러분들만 남겨준다 그러면 목사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목사도 없는 세상에 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이 심어놓으신 열망에 맞춰 기뻐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맛보기를 갈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앞에 도저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놓여질 때 우리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두 가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손안에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안에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손안에 들려지기를 원해서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서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 어머니 접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그냥 네 손에 있는 게 안전하겠느냐? 내 손에 있는 게 안전하겠느냐? 그때 저희 어머니가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이것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꺾이지 않으시는 그분의 주권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길은 앞으로 계속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그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앞길에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때 아버지 그 길이 그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 좁은 길을 지났을 때 천상으로 가는 넓은 길이 열릴 줄을 믿으며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